26장 가버나움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또 공부를 계속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만은 가버나움이 어디쯤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뭐 종종 말씀드리는 대로 이 아랫부분이 유대 지방이고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 큰 호수가 하나 있죠.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여기 배를 타고 한번 이렇게 지나가 보면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또 합니다. 갈릴리 바다. 아주 넓은데 그러나 호수입니다. 여기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 밑에 이제 사해가 있죠. 사해. 나사렛이 이쯤에 있고 요 갈릴리 바다 해변 근처에 가버나움이 여기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이쯤 있어요. 근데 여기 더 올라가면 그 당시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이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 밑으로 더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그 당시 큰 나라였던 그 애굽이 여기 있죠. 이쪽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이고요. 이제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이 북방에, 이 북쪽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 남쪽에, 이 애굽이나 이런 남쪽 지방을 갈 때 거의 거쳐가는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이. 그래서 여기에 항상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자주 왕래하고 거주하던 지역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저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교여행 하시던 중에 저 가버나움에 아주 자주 들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1고향은 나사렛이고 가버나움을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자주 가셨습니다. 아주 그 바닷가 경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기후도 온화하고 그래서 저 가버나움에서 한번 소문이 나면 여러 다른 이방 지역으로 신속히 퍼져나갈 수 있는 아주 소문이 잘 널리 퍼져나가는 장소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고의적으로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 가버나움에 가셔서 여러 가지 기사를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을 들은 외국인들이 그 소식을 가지고 이곳저곳에 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증거하도록 그렇게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 당시 이 사회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유대 나라를 지도하는 그 지도자층들 대표하는 산헤드린,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에 속하는 이 지도층들은 예수를 아주 적대시하고 대적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일부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사명이 좀 더 널리 넓게 발전되기를 또 열렬히 기다리는 일부 백성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명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업이 빨리 발전해서 그 로마로부터 좀 해방되고 좋은 세계가 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편에서 그를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부지런히 왕래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끼쳐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기 위하여 활동했었다.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그 중에서 가버나움은 얼마 전에 그 병고침을 받은 왕의 신하의 아들 이야기가 아직도 이제 상당한 힘을 가지고 그 지역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침받은 왕의 신하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의 실제적인 보이는 증거로서 역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소문,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고 온 동네가 아주 상당히 흥분된 좀 들뜬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안식일 지킨 기록을 누가복음 4장 16절을 대표적으로 찾는데 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심으로 그 당시에 안식일을 인정하시고 예배하시고 또 강림하신 장면이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이 당시 주로 회당에서 가르치는 계층들은 서기관들, 장로들, 랍비들이 회당에서 백성들을 교훈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랍비들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마음의 감동을 거의 받지 못한 채 그냥 계속 마음의 부담만 와서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랍비들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아주 냉랭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에 사람들의 어떤 심령을 또 사람들의 삶을 소생시키고 또 생기를 줄 만한 그런 생명력이 그 가르침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를 정말 제대로 증거하고 드러내면 굉장한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주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가르치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것은 다분히 말씀을 중개하는 가르치는 통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력을 가지고 생동감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생명력 있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목회자나 어떤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어주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살아있는 신앙과 생명력을 가진 평상시의 삶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펼쳐서 가르칠 때는 랍비들이 가르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감동이 백성들의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리를 논쟁하는 일보다는 진리 자체를 제시하는 일에 노력을 하셨습니다. 주로 거기에 힘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직접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진리를 제시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제시할 때는 많이 인간적인 언어로 포장된, 꾸며진 그런 수식어가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담백하고 단순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심령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항상 깨끗하고 세련되었었다. 그리고 흐르는 물처럼 맑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있으면 그냥 이 가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아주 시원함과 또 어떤 생명력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주님의 가르침은 아주 깨끗하고 세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비록 단순하긴 했지만 그 말씀에는 언제나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격정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그러나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의 도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은 현실적인 사물과 영원한 사물을 분간하여 그 제 위치에 갖다 놓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수시로 이제 갈등을 느끼고 또 부딪히는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신앙적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표준이 있어요. 아울러서 동시에 우리의 현실적 생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어떤 영적 수준, 우리의 도덕적 표준, 이러한 것들이 언제나 우리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인 나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활 중에 일부는 신앙적 이상과 부합해서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신앙적 이상과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 공유하는 신앙적 이상과 현실적 생활이 공유하는 부분을 자꾸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 현실 생활이 점점 더 가까이 신앙적 이상에 접근해서 마침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현실 삶을 무시하고 그냥 이 속에서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결국 아주 건실하고 충실한 인간적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그 인간적 성실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그 이상과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는 인간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을 우선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신앙적 이상에 매달려가지고 현실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이 우리 그 어떤 회사를 경영하거나 어떤 조그만 기업체를 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을 고용해서 쓸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많이 듣습니다.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은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한대요. 교인 아닌 사람들은. 근데 이 교인들은 뭘 시키면 말이 많대요, 말이. 그건 이렇고 저렇고 이유가 많고 또 책임감이 약하고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일을 맡기든지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건실한 사람들이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이유로 현실과 동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신앙을 하려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부지런해야 됩니다. 훨씬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살림도 잘하는 다른 여성들처럼 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돼요. 그냥 교회 방문 다닌다, 뭐 교회 활동한다고 해서 집은 맨날 이렇게 어지러져 있고 그냥 설거지는 제때 하는 때가 없고 항상 뭐 하루 꼬 밀렸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그냥 하기도 하고 또 아침에 또 급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을 하려면 반드시 보통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을 말씀하실 때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모습에 대해서 네,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시대소망 254페이지에 여러분 교재 받으신 교재 중간쯤에 조그만 글씨 그의 부드러운 동정은 지치고 상한 마음들 위해 치유하는 접촉이 되어 임하셨다. 성난 원수들의 소요 속에서도 그는 화평의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그의 용모의 아름다움, 그의 품성의 온유하심, 그 중에서도 특히 표정과 음성 속에 표현된 사랑이 불신으로 마음이 무뎌지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고의적으로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순수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끌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할 때 말하는 내용보다 훨씬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어조, 그 다음에 이 소리, 그리고 표정. 이것이 말의 내용보다 훨씬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에 상대방이 정말 사랑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조로, 그런 음성으로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아침에 이제 저희 집 아이를 깨웁니다. 근데 늦게까지 뭐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 잠이 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이제 아이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깨우는 소리의 억양에 따라서 나오는 반응이 전혀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시연아, 늦었다. 빨리 일어나라. 이제 그 말을. 조금만 그 억양에 그 뭔가 이 딱딱함이 들어가면 아이에게 금방 전달이 돼서 반응이 썩 좋지 않아요. 시연아, 늦었다. 빨리 일어나라. 그 정도만 해도 벌써 이 아이에게 다가오는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시연아 좀 늦었네. 지금 일어날 시간이야. 이렇게 하면요. 그 아이 표정이 자면서도 달라요. 우리가 이 말을 전달할 때 항상 이 어투나 이 표정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과 표정으로 말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이게 필요해요.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혹은 아이들에게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항상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자기를 좀 치료해 나가면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음성으로 이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을 때 갑자기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 회중 속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발 사건이 일어나는데 마가복음 1장 다시 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23절부터 봅시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그냥 보통 소리가 아니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소리 그 광란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은 당신 왜 나를 간섭하느냐 이겁니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 사건이 잠깐 사이에 벌어졌어요.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은 이 시대소망의 설명을 보면 그 회당에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 사단의 이 억압된 사슬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강하다란 희망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시 사단이 이 사람을 점령해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말이 나오질 않고 사단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이 인간의 귀신 들리는 사람의 입을 빌려서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그렇게 그 사람을 장악하려고 했지만 사단보다 더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은 쫓겨나갔습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아주 명백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리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사단은 어떠한 사람도 억지로, 강제로 자기의 소유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든지 사단의 편이 되든지 결국 자신의 의지가 그 어느 한쪽을 결정해서 굴복할 때에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의지를 마음대로 못하십니다. 더군다나 사단은 우리의 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말하면 이 선악의 대쟁투의 하나의 그 경기 규칙이에요.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의지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하든지 본인의 의지가 그것을 선택할 때에 그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귀신 들린 이 젊은이는 시대소망 256페이지에 보면은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재앙의 은밀한 원인은 그의 생활 속에 있었다. 그는 죄의 향락에 빠져서 인생을 대활락하였다. 부절제와 천박한 행동이 그의 성품의 고상한 속성들을 왜곡시키고 사단이 그를 완전히 지배했다. 그냥 괜히 갑자기 귀신 들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개인적 삶을 완전히 방탕한 생활에 내던졌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사단의 의지에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이지 사단이 강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주변에 종종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힘이 세고 도무지 평상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직접으로 간접으로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세 가지 경우에 사탄의 아주 깊은 점령하에 빠져서 귀신 들린 사람이 됩니다. 세 가지. 귀신 들린 사람은 대개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마음이든지 몸이든지 아주 허약한 상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몸과 마음이 아주 건실하고 든든한 상태를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아주 허약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경우는 그렇게 뭐 몸이나 마음이 허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영의 세계나 귀신에 대해서나 그런데 아주 관심이 남달리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말도 그런 말을 자주 많이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 있고 그런 책을 주로 많이 보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아주 쉽게 귀신이 들려요. 그래서 그 사탄의 세계, 그 영의 세계, 그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주 완전한 방탕에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죄악의 극도의 죄악에 빠지게 되면 이제 사단이 그를 장악하게 되고 심하게 되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그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매력적이고 멋있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사단의 이 전략은 아담을, 하와를 유혹할 때 그랬듯이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달콤한 언어로 위장된 모습이지만 물론 그런 모양으로 이제 접근을 해 들어옵니다. 그러다 일단 어느 단계를 넘어가 버리면 사단의 본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일단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겠다. 이 사람은 완전히 내 수중에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부터 사단은 굉장한 잔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죄가 인간을 지배하는 하나의 공식이에요. 언제나 시작할 때는 찬란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죄의 유형이, 인간을 미혹하는 그 죄의 유형이 여러 경우에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일어나요. 시작은 아주 멋있어요. 시작은 화려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빠져 들어가면 나중은 아주 참혹한 모습으로 끝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동창들을 가끔 만나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술을 이제 마셔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뭐 동창들을 만났는데 그 뭐 중간에 빠져 그래서 제가 술을 마시는데 한번 같이 따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게 됐어요. 물론 제가 거기서 뭐 술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 이상하게 그 뭐 술이나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 학교 때부터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그거 유혹에 싸워본 적도 없이 저는 그거하고는 뭐 전혀 관계없이 그냥 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렇게 됐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전혀 유혹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하도 친구들이 좀 같이 좀 있자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참 그 분위기가 아주 그럴듯해요. 뭐 이렇게 서로 웃고 대화를 나누고 그 술 처음에 마실 때는요 아주 친구들 간에 그냥 뭐 굉장히 뭐 너나 없이 그냥 그렇게 가까이 아주 멋있게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씩 들어가가지고 이거 뇌세포를 건드려 놓으면요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더니 그 파장은 참 초라하고 불쌍하고 한심하게 끝나더라고요. 술이 취하니까 뭐 평소에 못하던 얘기 해가면서 네가 어쨌느니 뭐 네가 그럴 수 있느니 그래가면서 슬슬 말 나오다가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죄악의 유형이 늘 그런 것입니다. 시작은 멋있어요. 화려해요. 그러나 죄악의 결말은 비참한 것입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청년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귀신이 들렸고 그나마 그 마음속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좀 빠져나오고자 하는 그런 소망, 그 희망의 빛을 주님이 뚫어보시고 그에게서 귀신이 나오도록 명령하셨고 이 귀신 들리는 청년이 이제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당히 그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은근하게 서서히 상당한 시간을 두고 죄로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자리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왜 그런가? 고린도후서 11장을 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여기 사탄의 전략이 어떠한 것인지 아주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1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무엇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고 했고 사단의 일꾼들도 무엇의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가장하는 것이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이리의 탈을 양의 탈을 썼는데 속은 뭐라고요? 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가지고는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죄악의 과정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죄악의 과정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평상시 항상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사는 생활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 빛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둠이 짙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들어가면 걸려 넘어져도 분간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이 선의 모습으로, 의의 모습으로 변장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이 말씀이 체질화 되어서 살 때에 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예리한 영적 분별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언어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제 영어를 짤막하게 배웠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는 동안은 영어로 이제 숙제도 해내야 되고 영어도 영어로 말을 해야 되고 영어로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영어하고 이제 살아요. 이제 공부하고 와서 한국에 나와서는 얼마 동안은 외국 사람 만나면은 그 대화가 아주 쉬워요. 이 머리에서 영어의 구사력이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를 쓸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점점 멀리 하면 한 몇 달, 한 여섯 달, 한 1년 지난 후에 뭐 외국에서 혹시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안내를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말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게 흐려진 거예요 벌써. 그래서 한 하루 이틀을 열심히 같이 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조금 회생이 되는데 또 그 다음에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이제 공항 모셔다 드리고 나면 또 그게 다 흐려져서 이게 잘 살아나질 않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빛 속에서 살 때 흑암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살면 그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간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선악의 실체는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외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외형만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위장된 선으로 위장된 악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때에 그 말이, 그 행동이 성경의 빛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위장된 선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위장된 선은 오래가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 본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빛 속에 살면서 선악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 이 체질화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완만한 속도이긴 하지만 악으로 기울어져 가는 경향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과정을 잠깐 봅시다. 중간 64페이지 중간쯤에 신앙하는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이 이런 겁니다.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등한히 합니다. 이게 초기 단계예요. 기도 잘 안 하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타락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종교적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교회 자꾸 빠지게 되고 또 처음에는 빠지면 마음이 불안했는데 뭐 웬만큼 빠져도 별로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끔 교회 나올 때 보면 모양은 갖췄어요. 성경 참 믿기고 형식적으로 외관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이미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독선적이 되고 자기가 자기만 의롭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사람을 정죄하다 보면 결국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단의 손으로 넘겨지고 결국 깊은 타락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사단의 손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단계를 거치지 말아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소홀하게 되면 틀림없이 영적으로 병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쉽게 말하면 빛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빛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빛을 멀리하면 즉시 병드는 것이에요. 첫 단계를 접어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 생활 속에서 항상 기도와 말씀 그리고 주님의 삶을 깊이 명상하면서 항상 이 영적인 빛을 마시고 빛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청년을 고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참 베드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좀 쉬러 가셨어요. 그 쉬러 가신다는 말은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 집이 가족들하고 다 친하고 별 부담이 없고 갔더니 베드로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고치셨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아직 안식일 해 넘어가기 전에 좀 쉬시러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이것저것 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시면 해 넘어가기 전에 집에 가서 쉬어서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전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도 보니까 안식일 해 넘어가기 전에 집에 와서 좀 쉬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식사당만 하시고 너무 힘드시면 조금 가서 쉬세요. 예수님이 쉬러 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온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았지만 병자들이 거기 몰려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에 어디 가서 병 고침 받으면 랍비들한테 혼납니다. 당장 이제 심판을 받아요. 그 랍비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감히 무서워서 못 가고 있다가 해가 넘어간 뒤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런데 시대소망 259페이지 보니까 예수께서는 마지막 환자를 치료하시기까지는 그의 일을 쉬지 않으셨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왔어요. 좀 피곤해서 쉬시러 베드로 집에 가셨는데 그 잠시 후 해가 넘어가자마자 환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적 피로를 느끼시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처럼 사신 게 아니에요. 그 광풍이 일어날 때 배 그 뒷머리에서 주무신 것이 굉장히 피곤해서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주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그 집에 찾아온 환자 중에 고침을 받지 못하고 간 환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가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낮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갈 때 어느 시간에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네. 여기 64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생애에서는 소란한 논쟁이나 가식적인 예배나 칭찬을 얻으려는 행위 등을 결코 목격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셨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품성 가운데 드러나셨다. 의의 태양은 찬란하게 세상에 나타나서 그의 영광으로 감각들을 현혹시키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라고 기록되었다. 일광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땅을 비추면서 어둠의 그림자를 흩어버리고 세상을 활기있게 만든다. 그와 같이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른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태양이 서서히 떠올라서 어둠을 몰아내고 광선을 바라듯이 우리 주님은 조용하게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붙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주님을 마음에 깊이 품고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